반갑습니다. 런던 시인의문화학교 열린강좌 전하현입니다. 저희 런던 시인문화학교는 오픈스쿨로서 세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장소면 거리, 시장, 해변, 공원, 미술관, 뮤지엄, 어디서나 열리는 사회문화예술학교입니다. 그동안 런던 내 모든 뮤지엄과 갤러리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버풀 워커 미술관, 테이트 리버풀, 영국의 최초의 박물관인 옥스퍼드의 아시몰리언 뮤지엄, 치체스터 팔란트 갤러리, 브라이튼 뮤지엄, 그리고 예술 기행으로서 코널과 스코틀랜드 지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사 UK에서 여러분들과 라디오 강좌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운영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 덕분입니다. 영사 UK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달의 열린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트 모던에서 열리는 문쿠한 데미안전에 참석해서 토론과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로 참석해주신 분은 셰필드의 연구교수로 오신 김영달 박사님, 강혜숙님, 이윤경님, 김명아님, 그리고 항공대에 재학 중인 정수진 학생, 서울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 학생, 이민영 학생, 2차로 골드스미스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하고 있는 정병주 씨와 이인근 씨, 미국에서 디자인 전공 중인 조백현 씨, LSE 대학원 과정의 정용은 씨, 이선미 등이 참가해서 뜨거운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50대서부터 20대까지 다양한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특히 데미안에 대해서는 극과 극으로 서로 대별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2차로 진행된 강의를 일반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간추려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아래 서점이 있는데 한국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주의를 집중해 들어보았더니 한 중학생인 듯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가 뭉크의 스크림이 있는 책 앞에서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1350억에 팔린 뭉크 스크림이야? 정말 비싸지? 엄마의 말에 아이들은 시큰둥한 시선을 던집니다. 1350억이라는 숫자는 엄마에게 큰 돈인지 모르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그 숫자가 아무래도 다가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 순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속에 나오는 기절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일 내가 어른들에게 난 지붕 위에 예쁜 비둘기들이 놀고 창틀에 장미꽃이 피어있는 붉은 벽돌에 예쁜 집을 봤어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난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 라고 말하는 편이 좋다. 그제야 그들은 야 근사한 집이구나 라고 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생텍쥐페리가 이 책을 쓴 시점은 벌써 70여 년 전이라 지금은 10만 프랑짜리 집이라고 하면은 멋진 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배쯤 오른 가격인 200만 프랑짜리 집이야 해야지만 사람들은 탄복할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린 두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뭉크의 스크림이 1350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에 거래된 사실. 둘째는 미술을 금액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시각입니다. 물론 이 어머니는 직물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하는 분으로 생각되지만 아이들에겐 1350억이라는 경제적 가치는 전혀 다가서지 않는 금액입니다. 사실 저도 미술품을 볼 때 그 가격이 얼마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비싸든 싸든 그것이 내게 어떤 기쁨 혹은 다른 정서를 전달하고 있는가 느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술품의 가격은 다른 한편으로 세계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미술사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작품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것이 미술사적 가치를 갖게 되면 소장가치는 급등하고 또 소장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전 세계 수천 개의 미술관에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술품은 제품과 달라서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정서라고는 눈꽃만치도 없는 문구의 처절한 그림, 그 생경한 그림, 정말 낯선 그림들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더욱 스크림이 1,352억 원에 팔렸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다소 이야기가 곤란한 점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그의 작품을 봐도 불안과 슬픔, 죽음에 대한 공포, 외로움들이 아주 처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들은 집에 걸고 싶지 않은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좋아할까요? 문구 전시의 입장료가 14파운드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표현한 주제가 우리 안에 고여있는 정서의 한 가닥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데리고 온 한국인 어머니가 저 그림 좀 봐 소리치고 있는 사람, 너희들도 가끔 비명을 지르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지?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야 라고 말했다면 아이들은 자신이 소리치고 싶었던 때를 금방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다가설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살면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을 때를 한두 번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문크의 스크림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일단 주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그림이 명작으로 위대성을 평가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한 구석을 여과 없이 솔직하게 표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문크는 1800년대 말 유럽인들의 모든 유럽인들이 가졌던 불안한 정서를 다른 작품으로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때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라고 해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문크의 작품들,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대개는 이런 분들입니다. 첫째는 미술은 그저 눈으로 봐 보기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둘째는 앞에서 예를 둔 한국인 어머니같이 모든 것을 숫자나 경제적인 가치 혹은 유용성으로만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문크를 지금부터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전시실은 문크의 사진과 몇몇 자화상이 있습니다. 사실 작가들 중에 자기 모습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자기 모습을 그린 사람은 이외로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독일의 디러, 바로크 시대에는 카라바초, 렘브란트 정도가 있었고 다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스페인의 고야, 그리고 인상파의 고갱, 고 등 수십만의 화가 중에서 수십 명도 꼽을 수가 없어요. 이들 중 또 자신의 고통받는 모습과 추한 모습을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나마 묘사했던 화가는 카라바초와 렘브란트, 고야, 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고통들을 외면합니다. 그 고통을 처절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직시하고 묘사한 작가는 18세기와 19세기 전환기에 나타난 고야뿐입니다. 다시 100년 후에 또 다른 위기에 대두한 유럽 시대의 불안과 개인적인 체험을 그대로 드러낸 작가가 문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을 정면으로 승부하면서 그것을 표현한 작가는 근대에 있어서는 아마도 문크가 유일한 작가가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이후 거의 반세기 이후 모더니즘 시대 한 여성으로서 자신을 그대로 표현한 프리다 칼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첨부한 PDF 파일을 클릭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봐주세요. 문크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렘브란트처럼 일기로 작성하듯 꼼꼼하게 그렸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이 디러죠. 그리고 두 번째가 렘브란트, 세 번째가 고야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의 그림에 사실주의의 창시자로 유명한 쿠르베가 놀란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그림이 잘 알려진 이 길을 자른 고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길을 자르고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은 작가의 솔직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복잡한 심경을 표현한 프리다 칼로의 얼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갱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6페이지를 펴주세요. 문크 스크림 그림이 보이죠? 이번 전시에서 이 작품은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개인에게 팔려 빌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1,352억 원에 산 그림을 그냥 빌려주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림 속에 절규하고 있는 사람은 문크 자신입니다. 그리고 멀리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왼쪽 끝에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함께 걷고 있던 문크의 친구들입니다. 하늘에는 핏빛 같은 소용돌이 치는 저녁 노을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 문크가 직시했던 그때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문크는 그의 일기 속에서 스크림, 절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친구 두 명과 길을 가고 있었어. 해가 질 무렵에 하늘이 갑자기 피와 같이 붉은 빛이 물들자 나는 슬퍼졌어. 매우 피곤하여 다리의 난간에 기대섰지. 짙은 청색에 피어드르 해안과 도시 위로 피와 같은 불꽃 구름이 퍼져 있었어. 나의 친구들은 계속 걸어가고 나는 불안에 떨며 섰지. 나는 자연으로부터 끝없이 울려나는 절규를 듣고 있어. 정말 그의 절규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지요.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문크같이 소리치고 싶었던 때가, 비명을 지르고 싶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크의 작품은 1892년 좌절에서 절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세상의 온갖 고민을 혼자서 끌어안고 슬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28번 화일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886년에 그린 이 그림, 식차일드는 문크의 미술세계의 전환점이 된 그림입니다. 그림을 봐주세요. 두 사람이 보입니다. 한 여인이 아픈 소녀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창백한 소녀는 여인을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옆모습이지만 눈자욱과 코언저리에는 슬픔이 질끈 배어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괴로운 듯 앉아있는 여인의 뒤에는 어두운 검은색이 마치 이제껏 몰려올 주건과 같이 두텁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문크가 23살이 되던 해 9년 전에 14살의 나이로 죽은 자기 누나의 죽음을 회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9년 전에 자기의 고통을 그린 그림이죠. 아픈 누이 옆에 괴로운 듯 앉아있는 여인은 문크가 5살 때 역시 폐결핵으로 죽은 어머니 대신 집에 살림을 떠맡아 하는 이모 카렌입니다. 이 그림은 정말 흥미있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문크의 작품 의도와 작품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을 억지로 잊으려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뭉크는 9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아픔의 정면에 당당하게 마주섭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그가 당당하게 마주섰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 앞에서 마주서서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그는 최소한 수개월 동안 그렸을 텐데 수개월 동안을 마치 쓴쓸개 씹듯이 말이죠. 자기 슬픔을 그리며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뭉크의 힘이고 그의 미술 세계를 불멸의 세계로 인도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정면으로 맞서서 그것을 미술로 표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물론 이 고야도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표현을 했었죠. 뭉크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죽음에서 출발해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들인 좌절과 불안, 고통에 기대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좌절과 불안,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죽어가는 소녀의 모습이 이 그림 안에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죽음은 이렇게 예술 창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성인이 될 때인 20대까지 참담한 죽음을 세 번이나 경험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5살 때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참담한 공포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경험한 죽음은 14살 누이 소피의 죽음입니다. 친구같이 지내던 누이의 죽음은 그에게 핏빛 같은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26세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그에게 불안과 좌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군의관이었던 아버지는 그에게 큰 기둥이고 실제로 경제적인 힘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큰 예술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같은 고통이 질끈 배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뭉크도 평범한 미술학도로서 다른 학생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화일 21번을 봐주세요. 두 남녀가 길에 있는 이 풍경화는 당시 유행한 인상파적인 표현법과 비슷합니다. 좀 더 아카데믹하죠?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1881년입니다. 그가 18살 되던 해 왕립미술학교에 입학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다시 다음 장인 22페이지 그림을 봐주세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빛이 쏟아지는 창가를 응시하고 있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더욱 인상파적인 표현이 엿보입니다. 1884년에 그린 그림으로서 그가 22살에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뭉크는 자기 특유의 개성의 세계로 옮아가기 전에 아카데믹한 미술 표현 과정을 성실하게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표현법을 찾기 위해 1886년부터 파리에 체류하며 인상파 작가의 작품들의 기법을 배우고 그대로 자기 작품 속에 빌려오기도 합니다. 화일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인상파 화가 피사로의 그림이 보입니다. 1887년부터 피사로는 전묘파 기법을 시험합니다. 사실상 전묘파의 출발은 쇠라 스냐가 아니라 피사로였습니다. 이 피사로의 표현법을 그대로 빌려와 그린 뭉크의 파리의 거리 풍경화가 바로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뭉크는 피사로뿐만 아니라 버드아이의 조감도 수법으로 유명한 화가 까유보트의 표현법도 빌려왔습니다. 까유보트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학도 화가로서도 유명하죠. 이 까유보토의 화가는 다른 화가와 달리 마치 하늘에서 새가 내려다보는 이 버드 아이의 눈으로 그린 그림이 많습니다. 24페이지에서 보듯 이 그림도 역시 버드 아이 수법으로 그린 그림인데 옆에서 보는 것 같이 뭉크가 그대로 그림을 가져다가 그 수법을 연구하며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뭉크가 차용한 화가는 피사로, 까이우보트뿐만 아니라 마네와 고갱, 로트레까지 많은 화가들의 기법을 자신의 그림에 가져다 적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딸 이름을 폴라 고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고갱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세계로 자신의 작품을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갱의 뒤를 이은 상징주의입니다. 또 상징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독일의 베를린 작가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는 또 다른 세계, 표현주의로 옮겨갑니다. 자, 룸 2번 방에서 데이트 모던에 전시된 룸 2번 방에 가면은 이 그림이 앞에서 마주보는 그림하고 이 사각형의 전시장에 자, 서로 마주보게 하는 그림들이 바로 똑같은 주제로 다르게 표현된 것인데 그것은 상징, 초기 상징주의와 후기 표현주의로 나뉘어진 그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일 28번 씩차일드 자 1886년에 그려진 씩차일드와 1907년에 다시 그려진 이 차일드의 화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일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1886년에 인상파적인 요소와 1907년에 그린 그림, 표현주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인상파주의적인 요소에서 상징주의로 가는 길목이 되어 있던 1886년의 그림과 1907년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시라는 다음 장 29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세요. 이 그림도 역시 1895년에 상징주의적인 수법으로 그린 그림하고 그가 표현주의적인 이 양식으로 옮아간 두 그림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30번과 31번, 32번에서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일 2번, 3번부터 16번까지 상징주의와 표현주의의 차이를 모아서 그림 화일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상징주의와 표현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은 또 몇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징주의와 표현주의의 차이점이 아니라 뭉크의 작품 세계로 본 상징주의와 표현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작가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얻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개성화 과정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개성화 과정을 한 번 겪은 사람이 있고 두 번 겪은 사람이 있고 세 번 겪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수없이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개성화 과정을 겪은 화가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고야인데 그는 여섯 번 정도 개성화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실험하면서 끊임없이 작품의 세계를 찾아서 방황을 했던 피카소도 역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개성화 과정을 겪은 작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 뭉크는 세 번의 개성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작품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의 개성화 과정을 겪은 예술가들도 미술사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예입니다. 문구에 낯설게 하기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낯설기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 1800년대 말에 이 사정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미술에서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884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크리스티나 보헤미아라는 그룹의 정회원이 되는데 이 그룹의 회원들은 자기네들이 혁명주의자들로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예술 사상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들이 혁명 강력으로 내세운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히 가지고 이것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섯 살 먹은 아이들도 자기 표현을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모든 사람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1880년대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상들이 정말 개인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었고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는 것이 혁명이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똑같은 죽음을 놓고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가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예술에 그대로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한 작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관념적인 요소로서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엿보고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작가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문구는 이번 달 9월, 그러니까 9월 이 말경이나 10월 초에 문구 전시회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데이트 모던에서 문구전에 대한 강의를 열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열린 강좌에 여러분들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